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 협조와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4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수팀에 연락해오기 시작했다며 현재까지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정보기관의 대통령 일일 보고를 공개하는 문제와 백신 보급 등과 관련해 백악관 코로나 대응팀과의 회의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이미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직 대화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초기 정권 인수 지연이 차기 행정부 임기 초반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 출범한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3기가 아니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은 혼자가 되는 등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임 이후 100일 동안의 우선순위로 이민개혁과 코로나 긴급지원금 제공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지난 11월 3일 대선에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이후 미중 양국은 무역과 기술 분쟁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며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미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이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해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기대에도 부응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협력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대선 이후 열흘 만에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중국 외교부는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바로 다음 날 시 주석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일본에 이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26일 오전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오찬을 한 뒤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간 동안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 안보 특보를 비롯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과도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왕이 부장의 방한과 관련해 양국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생산 회복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와 역내 업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전날 일본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회담한 데 이어 25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수가 총리와의 회동에서 내년 7월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다음 달 10일 이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세이자 보건위생부 장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미 식품의약국 FDA가 다음 달 10일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며 이후 백신 배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FDA 승인이라면 24시간 이내 전국적인 백신 배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말까지 4천만회 접종분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초기에 640만 회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25일 총리 퇴진과 왕실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는 태국 왕실의 재산을 상징하는 시암 상업은행 앞에서 열렸으며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조직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국민은 왕의 재산을 돌려받기 원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마하 와차롱꽁 국왕은 약 23억 달러에 달하는 시암은행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는데요. 코비드19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12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부모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부모 3명 중 1명은 위험할 수도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올해 추수감사절 모임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건강을 위한 CS 못 어린이병원 전국 여론조사에서 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가 대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 전통을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모임을 계획 중인 90%에 가까운 부모는 코비드19 증상이 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가족 구성원에게는 참석하지 말라고 전했고요. 4분의 3은 어린이, 고령자, 질병이 있는 경우 서로의 접촉을 제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추수감사절에 친척, 친구에게 방문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집에 머물 것을 촉구하기 전에 실시됐는데요. 당국은 추수감사절 기간 여행한다면 만나는 사람이 질병 위험이 있는지, 목적지가 안전한지, 현지 격리 요건, 대중교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대해 미리 알아둘 것을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한국계 미국인인 MBC 투데이쇼 뉴스 진행자 캐시 박 기자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평안 남도와 함경 남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2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 신해주 영하 1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청진 지역은 0도에서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벤 모리슨의 노래입니다. 나의 갈색 눈의 아가씨요, Brown Eyed Girl.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you have grown. Cast my memory back there, Lord. Sometimes I'm overcome thinking about making love in the green grass behind the stadium with you. My bright-eyed girl, we used to sing, sh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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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이 자리에서 안정된 중일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에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면역 효능이 95%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났군요.
네, 스가 총리가 25일 총리 공간에서 일본을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스가 총리 내각이 출범한 이후에 중국 정부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한 것은 왕이 부장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궁금한데요.
네, 스가 총리는 왕 부장을 만나서 일본과 중국의 안정된 관계는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중요하다며 함께 책임을 다해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스가 총리가 두 나라 관계에 안정을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을 언급했는데요. 그는 중국이 도쿄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본이 내년에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지지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또 내년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2022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밖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나요?
네, 스가 총리와 왕이 부장이 모두 동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측에 긍정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요. 왕이 부장은 이 문제가 중일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 그리고 중국에서는 다우이다오라고 부르는 섬들을 두고 두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쟁이 된 섬들은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가 총리는 현 홍콩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민주화 요구가 나오고 있는 홍콩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홍콩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자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이런 움직임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중국에 납북 일본인 송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이 방일 첫날인 24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이 왕 부장과 모테기 외무상이 양국 간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두 사람이 몇몇 항목에서 합의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만남에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나요?
네, 일본 교도통신은 사업 왕내 재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협력,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 그리고 국방당국 간 핫라인 개설 등이 의제로 올라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 왕래 재개 항목이 눈에 띄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양국 간의 왕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일 외교수장회담에서 이런 규제를 조금씩 풀자는 논의가 있었던 건데요. 왕이 부장과 모태기 외무상은 이 사업상 단기 방문자에 대한 입국이나 검역 규제를 완화하는 이른바 비즈니스 트랙에 합의했습니다. 또 중장기 체류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레지던스 트랙을 통해 양국 간의 왕래도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네, 역시 두 나라 간 입장차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중국 선박들이 센카쿠 인근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왕 외교부장은 이곳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필요성은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은 긴급한 시기에 양국 간부를 잇는 핫라인을 연내 개설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거는 센카쿠 열도 같은 분쟁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초 올해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문제도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제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이 원래는 지난 4월에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일이 연기된 바 있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25일 스가 총리를 접견하기 전에 일본 관방장관도 면담했죠?
그렇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이날 오전에 왕이 부장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가토 장관도 중국 관공선들이 센카쿠 열도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한 문제를 제기한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교도통신은 가토 장관이 중국 측에 적극적인 조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24일에 열렸는데요. 그 결과 국제사회가 거액을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기로 했군요.
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2020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여한 나라들과 단체들이 앞으로 4년간 매년 30억 달러를 아프가니스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약속한 일본 나라가 지원에 엄격한 조건을 달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몇 개 나라와 조직이 참가했나요?
네, 거의 100여 개 국가와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이 회의가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이 주관했는데요. 2016년에는 벨기에 브뤼셀, 그리고 2012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 아프간 지원 국제회의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회의군요.
그렇습니다. 4년 전 브뤼셀 회의에서는 1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약정된 금액이 2016년에 못 미쳤는데 그래도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상황이 어렵죠.
네, 과거에 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탈레반 정권의 전횡과 장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매우 피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나라가 지원금을 많이 내놨나요?
네, 유럽연합 EU가 4년 동안 1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매년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내년에 일단 3억 달러를 배정하고 현지 아프간 상황을 봐서 3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을 약속한 나라들이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다고요?
네, 많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내 평화 진전, 민주주의 육성, 부패 근절, 또 인권 개선 등 지원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방금 언급한 그 항목들이 아프가니스탄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 과거의 탈레반 통치와 오랜 내전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심해졌는데요. 많은 나라가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지 약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정부와 탈레반 사이에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죠?
네, 올해 초에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협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면역 효능이 90% 이상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네,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러시아 국부 펀드 RDIF가 최종 임상 시험 중간 결과를 24일 발표했는데요. 개발 중인 스푸트니코 백신의 효능이 95%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가말레야 국립전염병미생물학센터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나요?
네, 대략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접종하고 28일 뒤에 면역 효능이 91.4%가 나왔고 두 번째 접종 뒤에는 95% 이상의 효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신의 이름에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나요?
네,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에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바로 스푸트니크 1호였습니다. 그 뒤에 이 이름이 러시아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이름이 됐는데요. 그래서 새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도 스푸트니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한편 RDIF는 권위인 학술지에 곧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효능이 95% 이상이라면 지금까지 공개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운데 면역 효능이 가장 뛰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면역 효능이 파이자 백신이 90%, 모더나 백신이 94%,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70%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파이자 백신은 노령층에서는 효능이 94%까지 올라가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접종 방법을 좀 달리하면 효능이 90%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부작용도 꼭 점검해야 되는 항목인데요. 러시아 백신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접종 부위 통증이나 체온 상승, 무기력증, 또 두통같이 뭐 전형적인 증상만 있었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서 다른 회사 백신들도 예상 밖의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백신이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네, 한 번 접종하는데 10달러 이하니까요. 두 번 맞으면 비용이 20달러에 못 미칩니다.
다른 회사의 백신들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네, 화이자 백신이 한 번 접종에 20달러 선이고요. 모더나가 25달러에서 37달러 사이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회 접종에 3달러에서 4달러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까지 포함하면은 지금까지 가격이 가장 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백신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백신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요?
네, 내년부터 5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는데요. 이 스푸트니크는 두 번 맞아야 하니까 10억 회 접종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자는 13억, 모더나가 10억,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사는 30억 회 접종분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말했습니다. 이 밖에 24일 진행된 외교 안보 요직 인선 기자회견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7면주 3연식을 진행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세계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시 이끌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극적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예고한 건데요. 미국은 동맹과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게 나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은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달라질 거라고 밝힌 거군요.
맞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요직 인선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해당 인물들이 동맹을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을 재구상해낼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습니다.
이날 공식적으로 소개된 바이든 행정부 외교 안보 요직 어떤 인물들입니까?
네, 먼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가 있습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서 나치 독일 치하에서 미군에게 구조됐던 본인 가족의 사연을 밝혔는데요. 우리 가족에게 미국이란 말 그대로 지구상 최고, 최후의 희망 같은 곳이라고 블링컨 내정자는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나의 의붓아버지 세뮤얼 피사는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의 학교 재학생 900명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강제 수용소에서 4년을 보낸 뒤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족의 사연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의 의붓아버지는 전쟁 말미에 미군 탱크를 보고 달려갔다. 그러자 탱크의 출입구가 열렸고 흑인 미군 병사 한 명이 내려다봤다고 블링컨 내정자는 소개했는데요. 그 병사를 향해 의붓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본인이 알던 유일한 영어 단어들인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God bless America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내정자는 그게 바로 우리 미국의 모습이라면서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전 세계에서 미국은 바로 이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의 의붓 아버지가 미군에게 구조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미국에 건너와서 법률가가 된 뒤에 공직생활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대외 경제 고문으로 일했는데요. 1979년에는 홀로코스트, 이 유태인 대학살의 생존기를 담은 회고록 피와 희망에 관하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향년 86세로 작고했습니다.
그 밖에 24일 기자회견에서 소개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요직 마저 전해주시죠.
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 장관 내정자,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내정자,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내정자,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지막으로 존 케리 기후특사 내정자 등입니다. 이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NSC에서 일할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후특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직책들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요직 인선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인준 과정에서 공화당이 크게 반대할 만한 인물이 없는 무난한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반면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너무 끌어다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발표한 외교안보 요직 내정자 6명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고위직을 지냈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는 국무부 부장관이었고요. 케리 기후특사 내정자는 국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오바마 3기 행정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 외교는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이날 저녁에 방송된 NBC 뉴스 단독 인터뷰에서 발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진영을 완전히 바꿔놨다면서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미국 혼자, 아메리카 언론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가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게 자연스럽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NBC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선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패자가 승자한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당선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축하 인사를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진 걸로 나온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법정 다툼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로부터는 진심 어린 연락을 받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공식 정보 브리핑을 내일이라도 곧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6명이 먼저 소개됐는데요. 나머지 요직 인사는 언제 공개합니까?
네,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NBC 뉴스에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입각시키는 방안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행정부에 차출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가 통합되기를 바란다면서 공화당 출신을 행정부에 중용할 뜻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을 돌파했다고요?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3만을 넘어섰습니다. 24일 3046.24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한 것은 1896년 출범한 뒤 1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호황인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 정권 인수 절차를 시작한 데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주요 경제 매체들은 풀이했습니다. 이 경제 상황을 좌우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보는 건데요.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재무장관에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소식도 이 같은 주식시장 호황에 기여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옐런 전 의장은 신시장주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언론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다른 이유를 드는 쪽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적인 결과를 잇따라 발표한 것이 주식시장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3만이라는 숫자는 신성한 숫자였다면서 이 다우 지수에서 아무도 그 숫자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상황을 놓고 모든 사람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우 지수 외에 다른 증권 지수들은 어떤가요?
예, 다른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크게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이날 12,000선을 넘겼고요. S&P 500은 3,630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S&P 500의 경우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 안에 4,100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습니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언론이 예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초저금리 기조가 최소한 몇 년은 계속될 전망인데다 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에 대규모 재정 부양을 공약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도 백신이 일반에 보급되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끄는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 그리고 인터넷 오락물 제공업체인 넷플릭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같은 회사들인데요. 이 회사들은 대부분 사람들의 외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영업이 잘 되는 이 코로나 사태의 대표적인 수혜주들입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백악관 전통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백악관 연례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통령이 칠면조한테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말한 뒤에 방생해주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예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칠면조 사면식만큼은 변함없이 진행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 공식 석상에 나온 일이 흔치 않은데요. 사면식에서 뭐라고 했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추수감사절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러 방면으로 아주 좋기도 하다고 말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백신 개발은 놀라운 성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또 보건인력과 과학자들도 또 아름답고 위대한 미국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군인과 법집행요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통적으로 왜 칠면조를 사면하는 건가요?
예,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가 매년 4,5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칠면조가 가장 많이 희생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칠면조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이 칠면조 사면식을 열어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의 칠면조 사면 전통은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 공식 연례 행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전국 칠면조 연맹이 백악관에 선물한 칠면조를 죽이지 않고 제 명대로 살 수 있게끔 사면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면받은 칠면조들이 아이오와 대학교로 보내져서 훌륭한 수의사들의 돌봄을 받으며 남은 여생을 살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어떤 칠면조가 사면 대상으로 선정되는지도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이오와주에서 6대째 칠면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칠면조협회 론 카델 회장이 기른 칠면조 두 마리가 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는데요.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두 마리 모두 올해 7월에 부화해서 현재 몸무게가 19kg에 달하는 시고 건장한 칠면조들입니다. 또 사면받을 칠면조 이름은 옥수수라는 뜻의 콘과 합인데요. 이 백악관은 칠면조 이름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칠면조 사면식과 함께 백악관도 본격적인 연말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네. 2020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가 23일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마차에 실린 5.6m짜리 북미산 전나무가 군악대의 환영 연주 속에 입성을 했고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직접 트리를 맞이했습니다.
이 행사 역시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라고요?
네. 백악관 트리 선정은 지난 1966년부터 콜로라도주에 있는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연합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나무 선정 행사에 약 100명이 몰릴 정도로 화제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의 선정 행사 없이 올해 최고의 재배자로 선정된 웨스트버지니아주 농장의 나무를 선별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백악관 트리 선정도 예년과는 다르게 조용히 진행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트위터에 매년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입성은 연말 명절의 따뜻함과 전통을 백악관에 가져다줬다고 밝히고 올해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는 백악관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선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에 입성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이 시작되죠?
네, 이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은 연구인들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연구인의 취향을 엿볼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역대 연구인들은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을 통해 미국의 가치와 아름다움 등을 담았는데요. 지난해 멜라니아 여사가 선택한 장식의 주제는 미국의 정신, The Spirit of America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The Bangles의 노래입니다. 그냥 꿈을 꾸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불꽃일까요? Eternal Flame 함께 듣고 오시죠.
희망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인들은 텔레비전 아침 방송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밤사이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오늘 날씨는 어떨지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고 아는 건데요. 대표적인 아침 방송 프로그램이 MBC의 투데이쇼입니다. 투데이쇼에서 뉴스 진행을 맡아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한국계 미국인 캐티 박 기자와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My name is Kathy Park and I am a correspondent with NBC News and I
네, 제 이름은 캐시 박입니다. NBC 뉴스 소속 기자고요. NBC에서 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뉴스 진행자와 기자로 10년 넘게 근무했고요. 지금은 NBC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 쇼에서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 있을 때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서 현장 취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의 현장 취재가 최근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뉴욕항에 정박한 해군 병원선 컴포트함에 가서 단독 보도하셨죠?
Yeah, so I live in New York City. I live in Manhattan and
네, 제가 사는 곳이 뉴욕 중심지인 맨해튼이고 일터인 NBC 방송국도 뉴욕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3월 코로나 사태가 가장 악화하기 시작한 곳이 뉴욕 일대였잖아요. 이 코로나 이야기가 방송과 신문을 덮으면서 이 일은 내 기자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겠구나라는 이 직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취재할 준비를 해놨죠. 이 병원선 입항 정보를 미리 듣고 곧장 그 배로 달려갔어요. 병원선에 포함 뉴욕 일대 의료 보건인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의료 현장에서 본 코로나 대처 노력 어땠습니까?
Saw doctors and nurses in tears every day just because they were overworked.
의사와 간호사분들 모두 매일매일 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일은 이전에 전혀 겪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의료진들은 감염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돼 있어서 퇴근한 뒤에도 가족, 친지, 친구를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거죠. 이런 의료진들의 남모를 고통에 관해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서 시청자들께 전한 게 기자로서 세상 눈을 더 크게 뜨게 해줬어요.
코로나 사태 외에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Happened last year. It was my first time on the Today Show in Studio 1A.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투데이 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뉴욕 록펠러 플라자 스튜디오 1A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NBC와 투데이 쇼를 보면서 방송 뉴스 진행자와 기자들을 동경했었거든요. 서베나 거스리 같은 유명 방송인과 나란히 앉아 방송한다는 거 정말 꿈같이 느껴졌어요.
동경하던 인물들과 함께 방송하게 되면서 긴장은 안 하셨나요?
Obviously, it was a very nerve-wracking moment because
당연히 긴장했죠. 엄청 굳어서 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투데이 쇼에 제가 있을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방송 기자로서 개인적인 목표를 이룬 것이어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계 기자가 전국 방송 뉴스 화면에 나오는 게 드물어서 더 주목받을 수도 있겠네요.
I'm the first.
한국계로서는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다른 방송국에서 이 전국 대상 프로그램에 한국계 기자가 뉴스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고요. 제가 일하는 NBC 본사에도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저뿐이지만 제작진 중에 한국계 기자 프로듀서들이 몇 명 있어요.
소수계이자 여성인데 전국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하게 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했습니까?
Yeah, you know what? I don't think it has hurt me. I think that
그런 출신 배경이 저한테 손해가 되진 않았어요. 우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점은 다른 기자들에게 없는 강점이죠. 그리고 저희 NBC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시청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돋보일 수 있는 점이 있었고요. 여성이라는 점도 불리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방송계는 전반적으로 인종과 성별, 나이, 그 밖의 출신 배경을 모두 포용하는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두니까요.
여성 언론인 대담에 앞서 나오셨던 분들은 남성 지배적인 언론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많이 달라진 거군요.
I think now more than ever they are doing a good job.
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느껴요. 언론사마다 기자들을 성별에 따라 안배하는 정책을 진행 중이고요. 보도 소재나 대상도 양성 간의 차별 없이 다루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오래전 월터 크론카이트 앵커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메릴랜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언론계 입문한 12년 전만 해도 여성들의 언론계 진출이 굉장히 활발해진 뒤입니다.
그럼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는 어떻습니까?
I think I would, if I had to, it would be closer to 10. I think here in the U.S. we are unique in that we're not
10점 만점에서 10점에 가깝다고 봐요. 지금 미국만큼 언론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미국에선 지도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로 까다롭고 비판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잖아요. 또한 보도 이후에 몰아칠 폭풍을 염려해서 써야 할 기사를 못 쓰는 압력도 없습니다. 결국엔 언론인들의 자세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다루든 객관적이고 불편부당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사를 써야죠.
기자라는 직업을 택한 이유는 뭔가요?
What is really exciting and fun about this business is that you don't know what you will get the minute you wake up.
아시다시피 기자 생활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그날 무슨 일을 다룰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직업과 달리 업무의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매일매일 다양한 취재물을 배정받잖아요.
한마디로 예측 불허의 역동성이 언론계의 매력이라는 말인가요?
One day you are covering a natural disaster, a flooding that might happen overnight.
그렇죠. 어느 날은 갑자기 폭우가 내린 재해 현장을 취재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놀랍도록 훌륭한 사람을 인터뷰해서 영감을 주는 기사를 쓰기도 하죠. 언론의 목적은 공익 추구에 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훌륭한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건 저의 개인적인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돼요.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기자로서 가장 좋은 점입니까?
You see both the good and the bad of society.
또 있어요. 우리 미국 사회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뉴스가 있는 곳에 기자가 달려가야 하니까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떤 식으로 보도할지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논조를 정하는 데 따라 앞으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가 나란 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나란 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국방송 뉴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특별히 도움받거나 본받은 인물이 있었습니까?
You know what? I think it's my parents. They always have been my biggest...
저희 부모님이요. 지금의 성공을 일굴 수 있었던 건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의 공이 커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 한 번도 의욕을 꺾거나 낙담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죠. 지역 방송에서 일하면서 박봉에 시달릴 때도 부모님은 항상 더 좋은 미래를 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I think as U.S. journalists, we are so fortunate enough to have
미국 언론인으로서 높은 언론 자유를 누리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곧 이 세계를 향한 거대한 책임감을 의미합니다. 우리 미국 언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계가 따라올 거니까요.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모범을 보이면 세계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다시 한번 대담에 초청하겠습니다.
Okay, that sounds good.
네, 좋습니다. 그때 또 이야기 나누죠.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NBC 투데이쇼 뉴스 진행자 캐티 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영어 코너입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Brad Status 한번 보면서 Don't Jinx Me 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브래드. 그는 돈을 많이 벌거나 백악관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들과 자신을 늘 비교하며 자신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에 주눅들어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생 아들과 대학교를 방문하던 중 아들이 뛰어난 성적과 재능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브래드와 아들 트로이의 대화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Don't jinx me 들어볼게요.
These are competitive schools, Troy. Just try not to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My counselor thinks that I'll get into pretty much everywhere I apply.
Kids going to Harvard.
They'll jinx me, dude.
Don't jinx me, dude.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먼저 jinx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한국어로도 징크스라고 하듯 명사로 재수 없는 일, 아군 또는 아군을 초래하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bad luck을 말하죠. 또 동사로는 실패나 불운을 가져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I always trip and fall when I'm at your place. This place is jinxed. 나는 너희 집에 오면 항상 어디 걸려 넘어지더라. 이곳은 불운으로 가득 찼나 봐. 그럼 영화에서 들은 표현 Don't jinx me는 부정타게 하지 마, 불운을 가져오지 마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이 표현은 누군가가 좋은 말을 할 때 예를 들어 너 잘 될 거야,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또는 영화에서처럼 내 아들이 하버드 가는구나 라고 긍정의 말을 할 때 Don't jinx me 또는 Don't jinx it 이라고 합니다. 아빠인 브래드가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에 간다고 하자 아들이 말하죠. Don't jinx me. 잘 될 일도 괜히 설레발쳐서 부정타게 하지 마. 내일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You're going to be great. They'll love you. 너 잘할 거야. They'll love you. 면접관들이 널 좋아할 거라고. 여기에 대답으로 Don't jinx me. Don't jinx it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레발치지 마. 부정타겠어. Don't jinx me. 트로이가 하버드에 진학하면 자신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는 브래드. 하지만 트로이는 실수로 대학 면접을 보지 못할 위기에 처하고 브래드는 어떻게든 면접을 성사시키려고 발벗고 나서는데요. 트로이는 면접을 볼 수 있을지 또 브래드는 아들을 통해서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지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장면을 통해 Don't jinx it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These are competitive schools, Troy. Try not to put too much pressure on yourself.
My counselor thinks that I'll get into pretty much everywhere I apply.
Kids going to Harvard.
They'll jinx me, dude.
설레발쳐서 부정타게 하지 마. Don't jinx it. Don't jinx me. 될 일도 안 되겠어.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it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Van Halen의 Jump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 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